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크기가 작은 상업용 무인 비행기의 비행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21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실어 나르는 큰 무인기의 비행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워싱턴에서 발표된 규정은 민간에서 농장 순찰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구조작업 점검, 야생동물 서식지 관찰, 교육 연구 기회 제공 그리고 기타 많은 다른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의 재원을 무게 25kg 이하, 비행고도 122m 이하, 그리고 속도를 시속 166k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추가로 무인기는 지상 조종사의 시야 안에서만 비행할 수 있고 사람들 위해서는 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샤리샤간 시험장에서 자체 개발한 근거리 미사일 방어체제 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일제히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실험의 목적이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배치된 요격체계의 전술적 기술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미국이 동유럽에 미사일 방어체제 MD 배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실행됐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시험 성공이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러시아가 뒤처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는 수도 모스크바의 대공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인 지지율에서 클린턴은 42%로 1위, 트럼프는 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37%로 트럼프 후보의 열성 지지자 33%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트럼프 후보에 비해 외교 정책과 이민, 무역, 대법관 임명, 그리고 여성과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업체를 찾는 2,400명의 투자자들에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TPP가 세계 경기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자신은 미국의 노점상이 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며 7개월쯤 뒤면 링크드인과 같은 인력시장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있을 것이고 그래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그러면서 임금 인상과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법적인 우려가 있지만 국제무역은 궁극적으로 세계인들을 연결시키고 가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북한 미사일이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할 경우 이를 요격하라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앞서 네 차례 연속 발사에 실패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도쿄에 있는 방위선 인근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또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해상 자위대 이지삼도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간 연장할 방침입니다. 유럽 주재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20일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어오는 24일 열리는 유럽연합 장관회의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뒤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유럽의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국방 분야를 겨냥하고 있으며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으로 2017년 1월까지 유효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자 2014년 6월과 7월에 첫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은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the DPRK to stop the provocations to work towards stability.
캐나다 상원의원들이 탈북 난민들을 적극 수용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1,1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은 흐리고 오후에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군은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이 파악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을 탑재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동해안으로 전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정례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미사일을 또 추가 발사한다면 그것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되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럴 경우 우방국들과 유엔에서 조치에 나설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경고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도 21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로 보이는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카다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이와 관련해 북한 미사일이 일본 영공이나 영해로 들어오면 요격하도록 파괴 조치 명령을 자위대에 내렸습니다.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가 3천에서 4천km로 알려져 주일 미군기지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태평양 괌의 미군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 유사시 한반도에 증원되는 미군 전력을 겨냥한 무기로 꼽힙니다.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3월 빠른 시일 안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한 뒤 최근 두 달여 사이에 무수단 미사일을 네 차례나 시험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 발사 때는 공중 폭발한 데 이어 같은 달 28일에도 두 발을 연달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난달 31일 네 번째 발사 때는 차량에 탑재된 상태에서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이 러시아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R-27을 모방해 만들어 단 한 차례도 시험 발사 없이 지난 2007년 이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패를 또다시 꺼내든 것은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제재가 시행되고 있는 데 대한 반발과 함께 한국에 대한 무력 시위 차원으로 해석됐습니다. 특히 북한 외무성 관계자의 중국 방문에 맞춰 미사일 발사 징후를 보인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국장은 반관 반민 1.5트랙 성격의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 대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 군사기지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것에 대해서도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한반도 안정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도발을 멈춰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the time for the DPRK to stop the provocations to work towards stability on the peninsula.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관측과 관련해 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안 되고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NHK와 교도통신 등 일본 매체들은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어 일본이 요격 대응태세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한국 합동참모본부도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징후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자신은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할 수 없고 정보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우방국인 한국, 일본과 정례적으로 접촉하고 군사 외교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직접 소통하고 있다며 두 나라와 협력해 상황을 최대한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bviously we stay in routine touch with our Japanese allies as well as our South Korean allies.
이런 가운데 애나 리치 앨런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잇따른 군사 위협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call again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raise tensions in the region and focus.
미국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북한 국방위원회가 20일 미국의 가중되는 핵 위협이 무자비한 핵 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괌의 미군 기지 등이 정밀 타격 권한에 들어온 지 오래라고 위협한댔다는 것입니다. 루이치 앨런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서도 미국이 한반도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 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예측하기 힘든 북한 지도자의 위협에 대응해 이 세 나라가 더욱 공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터 장관은 21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신안보센터가 주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의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 US, Japan, Republic of Korea trilateral partnership helps us coordinate responses to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미한일 삼국공조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을 조율하는 데 기여한다는 겁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면서 세 나라가 이달 말에 미사일 방어 경보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국방부는 앞서 이달 말에 하와이 인근에서 시작하는 세계 최대의 국제 해상 전투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 군사 훈련, 즉 림팩의 즈음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경보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5대 위협으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 그리고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ISIL을 지목하며 이에 대응한 국제 공조망 구축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을 세 번째로 언급하며 미국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맞서 억제력과 방어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trengthening our deterrent defense forces in the face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and threats to our allies.
카터 장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곳이라며 미한일 공조뿐 아니라 미일 호주, 미일 인도 등 여러 실용적인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 역시 동북아 안정 유지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예측하기 힘든 기질에 대응한 주요 해법으로 미한일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I think a big part of the solution in terms of maintaining stability, keeping that unpredictability in check, which is this growing
공동가치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세 나라가 최대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게 아태 지역 모두의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는 겁니다. 리처드슨 총장은 또 대한탄도미사일의 확산을 경고하며 북한도 예외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다른 많은 위협 세력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3국 공조를 통해 이런 확산 위협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참석한 미국 신안보센터의 패트릭 크로님 선임연구원은 미한일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뿐 아니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한 훈련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최근 아프리카와 쿠바 등 북한 우방국들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쳤죠. 윤 장관은 이를 두고 호랑이 굴 외교라고 표현했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최근 북한 우방국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북 압박 외교와 관련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외교를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올해 상반기 과거 어느 때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다면서 몇몇 나라의 경우엔 장관 입장에서 호랑이 굴 외교였다고 표현했습니다. 특정 국가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최근 윤 장관이 방문한 우간다와 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쿠바, 러시아, 불가리아 등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호랑이 굴에 비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장관은 호랑이 굴 외교를 통해 북한 비핵화나 도발 억지 문제에 대한 협조를 확보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특히 북한과의 안보, 군사, 경찰 분야 교류 중단을 선언한 우간다에 대해선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앞서 지난 16일 서울 국방부에서 제1차 한국 우간다 국방정보교류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우간다 측은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단과 관련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간다의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지난달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안보 분야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간다 정부는 실제로 최근 우간다에 체류하며 고문 역할을 해온 북한군 수십 명에 대해 철수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과거 70년대는 이념 전쟁으로 서방과 공산 진영이 반반씩 대립하는 구도였다면 지금은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에 동참하는 구도가 됐다면서 과거 북한의 우방국들도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지역과 이념, 과거 북한과의 친분에 관계없이 북한 핵개발에 대해선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라고 윤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지난 5일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카리브 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한 윤병세 장관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이런 접촉의 면을 넓히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면은 어떤 시점에 그런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 장관은 아울러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과 관련해 각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이행 보고서가 과거 안보리 결의 2094호 때에 비해 4배 가까이 제출됐다면서 결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해 유엔 제재상 가장 야만적인 제재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 등과 같은 북한의 반응이 제재를 평가하는 좋은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국 정부의 호랑이 굴 외교와 관련해 호랑이 굴에 들어가니 결과가 나왔다면서 한국 정부는 하반기에도 북한의 우방 국가들에 대한 대북 압박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7월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한 접촉 가능성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1일 대북 제재 조치의 하나로 총 130개 품목으로 구성된 북한 맞춤형 감시 대상 품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3월 8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 조치의 일환입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21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총 130개 품목에는 핵 관련이 89개, 그리고 미사일 관련이 41개 품목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 목록이 국제사회의 대북 수출 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과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조 대변인은 이 품목들이 국제적으로 통제되진 않지만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의무화된 다 잡아낸다는 의미의 캐치홀 조항에 충실한 이행을 위해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을 향하는 선박 다수가 목적지를 허위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한국행 선박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다음 도착지를 숨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탄자니아 선적인 갤럭시 1호는 지난 20일 중국 웨이아이항을 출발하면서 목적지를 한국 충청남도의 대산항으로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산이 아닌 북한 서해를 향해 운항하는 모습이 관측되더니 한반도 시간으로 21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남포항을 약 30km 남긴 초도 북부 해상 지점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캄보디아 선적의 또 다른 선박 아선 3호도 지난 5일 난샨항을 출발해 한국 대산항으로 향한다고 했지만 8일부터 21일 사이 남포를 두 차례나 방문한 뒤 현재 중국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BOA가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의 지도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 남포항 방향으로 항해하던 선박 12척 중 실제 남포항을 목적지로 입력한 선박은 단 3척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9척은 남포항을 향하면서도 AIS, 즉 선박 자동 식별장치상의 목적지를 북한이 아닌 다른 곳으로 허위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선적 금강산호와 능라 2호는 중국 텐진항을 출발하면서 각각 영국 바라항과 불가리아 롬항을 목적지로 밝혔으며 금진강호는 출발지와 목적지가 련윈강항으로 동일하지만 결국 남포로 갔습니다. 또 다른 북한 선적인 알살만호와 화성호는 목적지 정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시에라리온 선적의 롱강 7호는 중국 친황다오를 출발하면서 장인항에 간다고 했고 캄보디아 선적의 돌핀 26호는 중국 난샨항이 당초 목적지였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국제수역을 운항하는 선박들이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AIS에는 위치 정보와 함께 운항 정보가 입력돼 선박의 목적지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되는데 북한으로 향하는 선박들은 이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20일 BOA와의 통화에서 이들 선박의 목적지 허위 입력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회피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is is deception to dodge.
중국에서 화물 검색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는 북한발 화물은 물론 북한행 화물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대산항을 목적지라고 했던 갤럭시 1호나 아선 3호 등이 실제 중국 당국으로부터 검색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중국 당국이 이들 선박의 실제 목적지가 북한인 것을 알았다면 검색을 했어야 합니다. 뉴콤 씨는 유엔 회원국들이 선박의 목적지가 아닌 선박에 실린 화물의 목적지를 기준으로 검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목적지는 허위 입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항로를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You're not going to be looking at the sailing destination declared by a ship because a ship could be redirected even while it's at sea. So
현재로선 AIS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AIS를 끄고 운항을 하는 선박을 제재할 만한 국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IMO의 나타샤 브라운 공보관은 이날 VOA와의 통화에서 IMO는 제재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가 1,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80명가량 줄어든 수치인데요. 유럽과 캐나다 등에서 탈북자에 대한 난민 심사를 강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UNHCR이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지난해 전 세계 난민 동향을 담은 국제 동향 보고서 2015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1,103명으로 전년도보다 179명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1,103명의 탈북 난민 가운데 유엔 난민기구의 지원을 받은 난민은 74명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전년도보다 10명 줄어든 23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세계 각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를 모두 합하면 1,333명으로 전년도보다 189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의 탈북 난민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와 다른 나라에 난민 자격으로 정착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 난민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말까지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28,795명이었고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 수는 590여 명으로 조만간 전체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3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유럽에는 1,200명 정도의 탈북 난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그 가운데 대다수가 영국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영국에는 공식 비자를 받고 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는 인구는 600여 명 정도고요. 그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해가지고 신청만 한 상태고 지금 그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700여 명 정도가 됩니다.
이 밖에 독일과 벨기에 등 유럽 각국에 약 500여 명의 탈북 난민이 흩어져 살고 있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본격적으로 영국 등 유럽 국가에 다시 망명을 신청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러나 유럽행 탈북자 수는 2009년쯤부터 크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등이 망명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에 입국한 뒤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때 탈북자들의 새로운 정착지로 각광받았던 캐나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700명에서 900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하면서 지난 3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캐나다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의 말입니다.
지금 현재 캐나다 법규상으로는 법규상하고 행정상으로는 탈북 난민, 북한 사람이 한 사람도 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2년 12월 난민 보호 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 지정국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 제도는 2013년 5월 31일부터 한국에 적용됐고 이후 한국을 경유한 탈북자들의 캐나다 정착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2012년에 720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탈북자들의 캐나다 망명 신청이 2014년에는 단 5건에 그쳤고 그나마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9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총 197명의 탈북 난민이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다른 나라 출신들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겁니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으로 북한의 식량난이 최고치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에는 30만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수만 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이 최근 조선소년단과 청년 동맹 행사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청소년과 젊은 세대를 김정은 체제의 전위대로 키우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평양 만경대 학생궁전에서는 조선소년단 창립 70돌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 등 고위 간부들이 대거 참석했고 이틀 뒤 열린 축하 공연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1946년 창설된 조선소년단은 만 7살부터 13살까지 북한의 모든 청소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학생 정치 조직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평생 조직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소년단입니다. 소년단에 가입하면 빨간색 목수건을 메고 미국을 증오하는 내용을 비롯한 계급 교양 수업을 받게 됩니다. 소년단원의 목소리입니다.
난 인민군대가 돼서 미국 남들을 덮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흉악한 미국 남들을 그림이 아니라 진짜로 덮쳐버리고 싶습니다.
이 밖에도 소년단원들은 노동당에 충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 고철 모으기, 토끼 기르기 등을 하며 돈을 모아 군부대에 무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전국의 학생 소년들이 저운일하기 운동으로 마련한 소년호 방사포들이 인민군대에 증종되었습니다.
13살의 소년단이 끝나면 이어 청년동맹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동맹은 각급 학교와 행정 직장 단위의 거미줄같이 조직되어 있으며 14살에서 30살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년단과 청년동맹은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에는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김정은 시대가 시작되면서 평양에 순회부는 이 조직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6월 평양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린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에 참석해 4만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권 후 두 번째 공개 연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단원 동무들, 동무들은 선군혁명의 계승자들이며 미래의 주인공들입니다.
북한은 오는 8월 평양에서 청년동맹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렇게 소년단과 청년동맹을 중시하는 것은 젊은 세대를 김정은 체제의 핵심 지지 기반으로 삼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합니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연구센터 소장의 말입니다.
김정은이 이제 젊은 나이에 지도자가 됐고 소년단 300만 소년단 500만 청년동맹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젊다 보니까 이런 어린 또 순수한 세대들을 잘 장악하면은 앞으로 자기의 어떤 장기 집권 독재 정치에 잘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젊은 세대가 북한 당국의 의도대로 김정은 정권의 전위대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1990년대 후반 발생한 고난의 행군을 계기로 장마당 세대가 등장했는데 이들은 아버지 세대와 달리 노동당과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신의주에 살다가 지난 2008년 한국에 입국한 30대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그 80년대 세대들부터 지금 경제난 속에서 좀 허덕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아주 민첩한 그때 10대, 20대가 바로 저희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지 수령에 대한 어떤 그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세대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장마당 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한국과 미국, 중국 등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다시 탈북자 백화성 씨입니다.
남한에서 들어온 뭐 트로트 가요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라디오를 수리하면서 이렇게 KBS를 듣고 그리고 또 뭐 유괴 소리 방송도 가끔씩 듣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면서 해외에 대한 그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됐죠.
현재 북한 사회의 허리를 구성하는 장마당 세대와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는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는 젊은 층 일부에서는 자기와 같은 또래인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아침에 최고 지도자가 된 데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다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니까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편 미국에서는 북한의 소년단 행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밝고 명랑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린 시절부터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요받는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디펜스 포럼의 수잔 솔티 회장의 말입니다.
Brainwashed children from a very young age about Kim Jong-un. I think it's just part of the way that
북한 정권이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어린이들을 세뇌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아동보호협약은 어린이들에게 정치적 이념과 충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홍기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불리고 있죠. 하지만 철새들에게만큼은 중요한 피난처가 돼주고 있습니다. 인접한 한국과 중국이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갈 곳이 없어지자 철새들이 북한으로 날아든다는 겁니다. 영국 B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에서 북한이 매우 중요한 중간 기착지가 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은둔의 나라에 북한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몇몇 종류의 철새가 멸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민간 철새 연구기관인 미란다 자연기금의 데이비드 멜벨 씨는 BBC에 다른 곳에서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어서 철새들이 남아있는 서식지인 북한으로 떠밀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접한 중국과 한국의 해안가에서 대규모 간척 사업이 급격히 진행돼 북한이 기착지로 더 중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갯벌은 농업과 산업용 토지로 탈바꿈했습니다. BBC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의 연구를 인용해 지난 50년 사이 서해 갯벌의 철새 서식지 중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알락꼬리마 도요의 개체수도 80% 이상 줄었습니다. BBC는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 북한에서는 개발이 덜 진행됐고 갯벌도 잘 보존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강물을 더럽히는 공장 수가 적고 비료와 농약 사용도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광활한 갯벌에는 갯지렁이와 갑각류가 풍부해서 북한을 찾는 도요류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란다 자연기금 연구원들은 최근 평안남도 문덕 지역에 철새 서식지를 열흘간 답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방북 기간 동안 큰 딥뿌리 도요, 마도요, 알락꼬리마 도요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새로운 서식지들을 찾았다고 BBC에 밝혔습니다. 연구원들은 북한에서 철새들이 먹이를 먹는 갯벌뿐 아니라 철새들이 휴식을 취하는 염전과 농지도 방문했습니다. 미란다 자연기금의 데이비드 멜벨 씨는 BBC에 북한 주민들에게 망원경을 통해 철새들을 보여주고 뉴질랜드에서 자신이 직접 표식을 달아준 철새를 북한에서 포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가 포함된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철새 이동로로 두루미와 짓바귀 등 5천만 마리의 철새가 1년에 두 차례 날아다닙니다. 특히 이 중 도요류 수천 마리는 이동 중 북한에서 유일하게 한 번 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은 병아리나 꽝만한 크기의 도요새들은 시베리아로 가는 도중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한반도 서해안에서 일주일가량 머물며 먹이를 먹습니다. 미란다 자연기금은 지난 2009년 평안남도 문덕군에서 북한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처음 공동연구를 시작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네, 매주 화재 현장을 찾아가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미술 박물관에서 북한 그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미국인들의 눈에 비친 북한 그림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장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는 추상화가 없습니까? 집체화는 몇 명이 얼마나 오래 그린 건가요? 북한의 화가와 다른 나라 화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북한 화가들은 작품의 주제를 정하는데 얼마나 자유로운가요? 지난 18일 미국 수도 워싱턴 시내 아메리칸 대학 카젠 미술 전시관에서 개막한 전시회 현대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변천. 전시회장을 찾은 150여 명의 미국인들이 전시회 큐레이터 문범강 교수와의 대화 시간에 23점의 북한 그림을 앞에 두고 궁금증을 쏟아냅니다.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1960년대 옛 소련에서 시작된 미술 흐름으로 무상계급의 삶의 애환을 미화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을 선전합니다. 문 교수와의 대화 시간은 이번 전시회의 목적과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흐름을 잇고 있는 북한 화가들의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회 첫날 마련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5년간 준비한 조지타운 대학교 문범강 현대미술학 교수는 전시회의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 미술하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저도 5년 전에는 잘 몰랐으니까요. 전시할 작품은 사회주의, 사실주의라는 그런 미술의 흐름인데요. 그런데 사회주의, 사실주의 미술을 우리가 이제 선전하라고 보는 것은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선전하라고 보는 그 이면에는 또 다른 그 그림의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노력해온 것은 그 숨겨진 이면에 있는 북한 미술의 양상을 세계에 좀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의 미술이 서구의 미술 변천사와는 사뭇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서구 미술은 자유의지가 중시되는 다양성이 나타나는 반면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사실주의만을 깊게 파고들었고 조선화의 사실주의적 표현이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그동안 유럽과 중국 등지에서 북한 당국이나 단체가 열어왔던 북한 미술 전시회와는 달리 북한 화가들의 그림들을 순수 미술사의 흐름과 장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1960년대 말에서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로 노동자, 가족, 군인 등을 주인공으로 하거나 북한의 자연 산수, 호랑이 등 다양한 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평소 보지 못했던 현대 북한 미술 작품의 다양한 반응들을 나타냈습니다.
It's interesting because they have modern techniques, so they're using techniques that are pretty modern.
표현 기법이 매우 현대적이라는 20대 화가의 반응도 나왔고, 북한 화가들이 정치적인 현실에서, 즉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놀랄 따름이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So impressed to see North Korean art because I didn't think that was possible with the politics the way they are. So I'm just
20대 미국인 남성은 북한의 사회주의 사실주의 그림이 자신이 생각했던 선전 포스터와 매우 다른 점이 상당히 인상 깊고 새로운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그림 속의 노동자들의 표정이 지나치게 밝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선전화라는 점을 드러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60대 미국 남성은 작품들이 선전화에 불과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나가는 북한의 기괴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Well, even the organizer of the exhibition says, you know, it's beautiful, but it's still propaganda. You're still covering up a grotesque reality of thousands.
이날 전시장을 찾은 진리 AP통신 전 평양지국장은 VOA에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북한 당국의 지원 아래 특정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며 그림들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remember that the artists are sponsored by the state and are carrying out a certain type of mission with their artwork.
문 교수는 전시회 시작에 앞서 국제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생각은 자신도 다르지 않다면서 북한 그림을 전시하는 목적이 학술 문화 교류이지 북한 당국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특별히 큰 관심을 끌었던 작품은 대여섯 명이 공동 작업한 대형 집체화입니다. 문 교수는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 37명의 화가가 동원돼 36m 넓이의 그림을 그리게 했다면서 두 점의 대형 집체화를 소개했습니다. 가로 길이 4m 안팎의 규모 2015년작 댐 완공을 기쁨으로 기대하며와 1997년작 어두운 바다에서의 구출 등 대형 작품인데요. 북한 당국의 큰 행사 등이 있을 때 그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미국인 화가들은 이런 공동작업이 매우 낯설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 교수는 북한의 그림들이 체제 선전화인 것은 맞지만 화가 개개인의 열정과 번민은 다른 나라 화가들과 다르지 않다며 인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한 그림도 그리고 또 전시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 소개된 23점은 모두 개인 소장품으로 북한 당국의 품을 떠났고 이 중 14점은 원작, 9점은 모사 작품이라고 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모사 작품은 위조 작품과 다르며 북한의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정부의 승인 아래 엄격한 품질 관리를 받고 해외에서 전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 교수는 현재 현대 북한 미술에 대한 책을 집필하고 있는데요. 5년 동안 북한을 오가며 연구한 내용과 화가들의 삶 등 두 권 분량으로 올겨울에 출간된다고 말했습니다. 현대 북한 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변천 전시회는 8월 14일까지 계속됩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B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흐리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로 살펴봅니다. 평안남도 하루 종일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덕 지역에는 오후 들어서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21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되고요. 남포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평안북도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서 중강 강계 지역에는 한때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유주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28도, 구성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28도입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모두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1도, 낮 기온 28도, 사리온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은 30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양강도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올 확률이 높은 곳은 장진, 해산, 풍산, 평강, 옹기 지역입니다. 주로 오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진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22도, 청진 아침 기온 14도, 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해상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서해북부 모두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북부에는 오후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 아래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6월 22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아침이 오는 소리 문득 잠에서 깨어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아름다운 노랫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보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방송 주말의 음악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1일 스위스 로잔에서 특별회의를 열고 러시아 육상 선수들에 대한 올림픽 출전 금지 조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IOC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한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은 허용했습니다. 앞서 국제육상경기연맹 IAAF는 지난 18일 조직적인 금지 약물 복용과 약물 복용 검사 결과 은폐 등의 혐의로 국제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러시아의 징계를 브라질 리우 올림픽까지 유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IAAF는 그러면서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선수는 자국 국기가 아닌 올림픽기를 달고 리우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바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북한 미사일이 영공이나 영해를 침범할 경우 이를 요격하라는 파괴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21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북한이 차량 탑재형 이동식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통신은 또 앞서 4차례 연속 발사에 실패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도쿄 방위성 인근에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배치했습니다. 또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SM-3 요격 미사일을 탑재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도 일본 주변 해역에 배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6.25 발발 66주년인 오는 25일이나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29일께 미사일이 발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6개월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유럽 주재 28개 회원국 대사들은 20일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 오늘 24일에 열리는 유럽연합 장관회의에서 공식 승인을 받은 뒤 다음 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유럽의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금융, 국방 분야를 겨냥하고 있고 이달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으로 2017년 1월까지 유효하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자 2014년 6월과 7월에 첫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주 이와는 별도로 크림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투자 금지 등 별도의 경제 제재를 추가 1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적인 지지도에서 클린턴은 42%로 1위, 트럼프는 3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클린턴 후보를 확고히 지지한다고 답한 유권자들은 37%로 트럼프 후보의 열성 지지자 33%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현재 트럼프 후보에 비해 외교 정책과 이민, 대법관 임명, 그리고 여성과 동성애자들의 인권 문제 등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경제와 테러 문제에서 클린턴 후보보다 앞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시험장에서 근거리 미사일 방어 체제 시험이 성공적으로 실시됐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실험의 목적이 러시아 항공우주군에 배치된 요격체계의 전술적 기술적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은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시험 성공이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러시아가 뒤처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수도 모스크바의 대공 방어 체계를 현대화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신형 S-500 지대공 미사일은 대공 방어와 러시아의 미사일 방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크기가 작은 상업용 무인 비행기의 비행을 허용하는 새 규정을 21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상품을 실어 나르는 큰 무인기의 비행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워싱턴에서 발표된 규정은 민간에서 농장 순찰이나 야생동물 서식지 관찰, 교육 연구 기회 제공 등의 목적으로 무인기를 날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은 비행이 가능한 무인기의 재원을 무게 25kg 이하, 비행고도 122m 이하, 그리고 속도를 시속 166km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추가로 무인기는 지상조종사의 시야 안에서만 날릴 수 있고 사람들 위해서는 비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